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계시록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크게 보면 다섯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이렇게 다섯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소단락 안에는 세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내용. 그다음 두 번째는 지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조금 뭐 잘 머릿속에 딱 이렇게 구조가 안 잡힐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가 이제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고 세 번째 단락, 계시록으로 보면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세 번째 단락부터는 다시 교회의 처음 역사부터를 쭉 선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조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과 선포에 있어서도 조금씩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일곱 개의 심판, 일곱 개의 심판. 네 번째 단락에 가도 일곱 개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여하튼 오늘 천국과 관련해서 계시록에서 다섯 가지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다시 정돈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1장부터 4장인데 4장에 보면 요한이 처음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선포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면 천국은 현재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환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약한 존재인지라 이 땅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천국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아 로마 제국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다. 천국이 있다. 근데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곳이긴 하지만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지만 천국은 이미 지금 현재 엄연한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현재 이 땅에서 살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고 살지만 그러나 지금도 천국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이 마음을 두고 신경 쓰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뭐 비단 천국과 같이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천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간다고 하잖아요. 참 많은 것들이 폭격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참 모든 삶의 터전이 부서지고 막 난리라고 하는데 우리 거의 신경 안 쓰고 삽니다. 눈에 안 보이죠. 마음에도 없죠. 그래서 사실 저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그런 것에 염두 두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로 지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선포하는 내용은 지금도 이미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5절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천국과 관련된 두 번째 선포인데요. 계시록 두 번째 단락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안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안에 천국과 관련된 모습을 설명하면서 후반부에 나온 모든 내용이 이 두 번째 단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처음 목격하는 건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걸 요한이 목격해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보니까 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가 보다.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천국에서 영광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았더니만 이미 천국에 올라와 있는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즉 이방인들 가운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와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단락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뒷부분 이제 후반부에 나올 내용들을 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예배받고 계신 곳이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이미 천국에 올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세 번째 단락에서 선포하는 천국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초대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요한이 세 번째 단락에서 천국을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올라온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첫 번째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나왔던 천국의 모습은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미 14만 4천 명은 천국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천국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기준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미 그곳에 가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천국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계시록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요한이 네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을 보니까 이건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을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곳이었다. 이게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주 적은 극소수의 무리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비교를 할 때에 사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보다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적은 숫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다 적다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인류 숫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종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러해야 천국에 간다, 저러해야 천국에 간다, 너는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해 선포할 때 요한이 힘주어 선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에게 약속된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실제로 제일 많이 선포하고 싶어 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천국이 예수님께서 계시고 수많은 무리가 이미 올라간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상급 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영생과 천국을 너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다. 그것이 바로 네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어찌 보면 똑같아 보이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천국을 무엇하고 선포하는가? 첫 번째로 천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곳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앞으로도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바로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상급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사실 계시록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느낌이 있죠. 계시록이 이 세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재앙과 심판을 받는지를 상세하게 순서대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선포하고 싶은 건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선포하고 있는 천국을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나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흩어놓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계시록에서 요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요소가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는 누가 거기 들어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천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편리한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건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루 형언할 수 없게 좋겠지요. 근데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았어요.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읽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거, 혹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은 누굴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 몇 명이나 천국 들어가나, 맨날 이런 얘기하죠. 누가 들어가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만 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에 누가 들어가는가 더불어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천국에서 하는가.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에 올라가면 집이 몇 평짜리일까? 몰라요.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큰 부경화를 누릴까? 엄청난 부경화를 누리겠지만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는가?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는 천국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천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면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간단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영혼도 또 부활해서 내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의 육체도 천국에 속한 자임을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쁠 때에도 아 나는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는 사는 사람이고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드린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죽을 지경을 만나도 그때에도 나는 비록 지금 여기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고난과 죽을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건강할 때에도 아플 때에도 성도는 예배드리고 부활 때도 가난할 때도 예배드리고 참 여러 모습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또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상상하곤 하지만 가장 복되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 아플 때에 힘들 때에 참 예배드리고 있다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가면 그보다 더 복된 모습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뭐 눈을 감았다 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주님 만났을 때 또 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린 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으로 인한 위로 이 땅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천국이 주는 위로를 늘 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천국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살던 악한 죄인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우리가 지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기억하며 소망하며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건 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손을 맞잡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리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예배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